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 드리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모든 인간은 걱정하기 위해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걱정이 마치 인간의 숙명이 된 것처럼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정말 걱정 많은 사람이 이 걱정의 짐을 좀 덜어놓고자 이 지혜로운 랍비를 찾아가서 저 질문을 했다 합니다. 제가 너무나 많은 걱정을 합니다. 어디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물어봤더니 그 랍비가 대답하는 대신 손가락으로 어떤 저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마을의 공동묘지였습니다. 죽어야지만 걱정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늘상 걱정을 할 수밖에 없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걱정을 인간의 숙명이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걱정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큽니다. 국어사전은 이 걱정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은 저 정의대로 이 속만, 즉 마음만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수많은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속이 타기 시작하면 몸도 함께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50년대에 스코틀랜드에서 포르투갈로 향하는 포도주 운반선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한 선원이 출항 점검을 위해서 냉동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원이 이 사람이 들어간 줄을 모르고 문을 밖에서 잠가버렸습니다. 이 냉동실에 갇힌 선원은 고함을 지르고 막 꺼내달라고 막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를 못했고 배는 서서히 출항을 하여서 수일 후에 목적지인 리스본 항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선원들이 도착하여서 냉동창고의 문을 열었을 때 그 선원은 이미 차갑게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냉동실 벽을 보니 그 선원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글을 남기고 있었는데 그 글을 보니 그 죽은 선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그 냉동실이 고장이 나서 그 냉동실 온도가 섭씨 19도, 그러니까 화씨로 66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원을 죽게 한 것은 냉동실의 추위가 아니라 아, 나는 이제 얼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걱정과 절망이었습니다. 걱정이 마음을 태우는 것을 넘어서 그의 생명까지도 태운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는 절망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음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음을 아예 진작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마음뿐 아니라 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몸까지도, 즉 생명까지도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않는 일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걱정은 정말 슬그머니 올라오는 생각이라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자꾸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욱더 내 안에서 강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저 코끼리 사진을 보시면서 이제 잘 보셨다가 제가 이런 부탁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저 코끼리를 1분간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저 사진에 있는 코끼리가 더욱더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저 코끼리가 막 생각나는 것,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의 속성입니다. 안 하려 하면 아냐라 할수록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걱정에 걱정을 더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지 말란다고 하지 않게 되는 걱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한다고 네가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니 누가 걱정을 하고 싶어서 하냐고요, 걱정이 되니까 하지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심에도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왜 걱정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정확히 알기 때문이고,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걱정에서 놓임을 받는지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걱정들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다룰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걱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걱정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걱정을 어떻게 해야 신앙적으로 해결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종류의 걱정을 합니다. 건강, 돈, 가족, 직장, 경력 등 수많은 종류의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걱정들을 보면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모든 걱정들이 내가 다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룰 수 있고 또 마음대로 핸들할 수 있다고 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컵을 보면서 아,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시지? 라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컵을 들고 이렇게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컵에 있는 물을 제가 마실 수 있는 것은 제가 마음대로 이것을 핸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룰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로 상당한 걱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코로나를 쉽게 자신의 능력으로 다룰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삶에서 어떤 다룰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로 우리가 다룰 수 없는 일들을 쭉 언급하고 계십니다.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키를 언급하시는데 키 크는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과학이 좋아져서 키 크는 주사까지 나왔다고 하지만 주사를 맞아서 키를 클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키로 인하여 근심하는 사람,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 키라는 단어 앞에 성경을 보시면 이 아니면 어떤 숫자가 적혀져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를 따라서 밑에 관주의 해석을 따라 내려가 보면 또는 목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 키라고 하는 단어를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읽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읽으셔도 되는 겁니다. 키도 그렇지만 목숨도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살고 싶다 해서 더 살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목숨인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다룰 수 없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습니다. 34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들, 즉 미래 일들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 다 놔두시고 내일 일을 언급하신 이유는 사람들의 주된 걱정이 바로 내일의 일들, 즉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어니 젤린스키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걱정의 내용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일 일이 바로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걱정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즉 자신이 다룰 수 없는 미래라는 시간이 있는 이상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걱정하지 않는 곳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또 가리키면서 묘지를 가리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묘지에 누운 사람들은 내일이 없으니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한 교회 시계탑에는 시간은 매 순간 상처를 입히고 마지막에는 죽인다라고 하는 이 살벌한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내일의 시간이 있는 이상 이 시간이 계속해서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룰 수 없는 내일이 있는 이상 항상 걱정을 짊어지며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걱정이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끔찍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탄이 요거를 노린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걱정을 통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내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내일의 마음을 쏟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또 세상이 사람들을 마구 부추길 때 어떻게 부추기냐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내일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인간으로 살아라 이렇게 마구마구 부추깁니다. 안주라고 하는 단어로 현실에 집중하며 사는 태도를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지향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단어로 사람들의 마음이 내일에 완전히 쏠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내일로 가면 가 있을수록 걱정과 불안의 수렁 속으로 점점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소개한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내용이 특이한 것이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줄 수 있을까라고 충고하는 일종의 판타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미래에 집중하게 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악마를 의미합니다. 환자의 앞날이, 여기서 환자는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환자의 앞날이 불확실할수록 좋지. 서로 충돌하는 미래의 모습들이 마음을 온통 채운 채 희망이나 두려움을 번갈아가며 불러일으킬 테니까. 원수는 여기서 하나님입니다. 당연히 악마가 부르니까 원수겠죠, 하나님. 원수가 인간의 마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기에 불안과 걱정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원수는 인간들이 현재 하는 일에 신경 쓰기를 바라지만 우리 임무는 장차 일어날 일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사탄이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리 만들 때 과거나 현재라는 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이용해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내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미래를 떠올리게 될 때 불안과 때로는 희망을 동시에 떠올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미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점점점 염려에 사로잡히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삶에서 유일한 살 길이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사탄의 전략까지 알았으니 이제 걱정을 훌훌 털어버리면 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걱정을 더하는 것이 걱정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걱정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본성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걱정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걱정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말세 때에 신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죄악들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방탕함,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 즉 우리가 늘 하는 걱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걱정을 방탕함과 술 취함이라고 하는 이 좀 수준 높은 죄악과 같은 높은 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걱정을 이렇게 높은 수위의 죄악으로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언급한 죄의 내용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해드렸듯이 죄의 걱정에 대한 주된 내용은 자신이 다룰 수 없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키, 목숨, 그리고 내일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다룰 수 없는 일들이고 이것을 바로 인간들이 주된 걱정의 내용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것을 다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들을 걱정거리로 붙들며 사는 것은 자신이 삶의 주인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죄된 욕망이 자신으로 하여금 끝까지 걱정을 버리지 못하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설교 시간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인간의 마음에는 아담의 죄악, 즉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자기 주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핸들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본성 안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특히 내일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아주 무능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뿐더러 설령 내일 일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내일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곰곰이 돌이켜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보다는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중요한 것일수록 주로 내 손을 떠나 벗어나 있는 일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많은 말 놔두고 품 안에 자식이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품에서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던 자식이 품을 떠나자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 큰아이가 지금은 대학교 3학년이 되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를 대학교 기숙사에 내려놓고 딱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이 허전하고 마음이 짠한 거지요. 항상 집에 있었던 아이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습니까? 이놈이 잘 지내나? 이놈이 언제 오나? 이런 생각을 늘 하다가 마침내 땡스기빙 브레이크로 이제 아이가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설레여가지고, 우리 아내가 설레여가지고 아이가 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함께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야지 라고 계획을 쭉 세워놨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놈이 집에 와서 피곤하다고 잠만 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을 자다가는 휴일날 마지막 날이 되어서 친구랑 약속 있다고 홀딱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교회에 있어서 뭐 예배 준비하고 하느라고 잘 몰랐는데 그런 아이의 모습에 이 아내가 많이 섭섭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돌아오자 아내가 코가 빠져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애가 이제 우리 집 식구가 더 이상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야. 이제 떠났어. 그러니 당신 곁에 있는 남편한테나 더 잘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한테 더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뿐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어떠합니까? 원래부터 우리의 몸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장기들에 의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멈추게 했다가 뛰게 할 수 있다가 뭐 이룰 수 있습니까? 심장뿐만이 아닙니다. 뇌는 또한 어떠합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오장육부들은 주요 장기들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몸조차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데 우리의 몸이 살아내는 인생은 오죽 더하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우리의 이런 무지함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니 자기의 무능함을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무능함을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아직도 컨트롤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젊으면, 그리고 자녀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잘 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착각을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비유에서 부자는 풍년을 맞아서 곡간을 크게 지어서 곡식을 쌓고 앞으로는 좀 편하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뜸 나타나셔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물음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제가 부자라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굉장히 서운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 부자는 본문에서 보시면 무슨 부정축제로 이 부를 축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돈이 많아져서 이 많은 돈으로 이제는 좀 일 좀 덜하고 편안하게 살자라고 마음먹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대뜸 나타나셔서 야 이 멍청한 놈아 라고 말을 했으니 억울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부자는 멍청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는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이 내일이 주인은 양 앞으로 편하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어리석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부자의 죄된 마음이 자신의 무능함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서 자신의 무능함을 보지 못하니 그의 독백은 온통 1인칭으로만 가득합니다. 내 영혼,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나나나나나나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무능함이 자기 자신이 실체를 보지 못하게 하니 온통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자신의 무능함을 보지 못하는 한 아무리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어도 여러 가지 보석이 그의 창고 안에 들어 있어도 그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걱정을 한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생기는 걱정이기에 예수님은 이 걱정을 아주 높은 수준의 죄악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이 다룰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정말로 다룰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이고 이 걱정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들을 훌훌 털어버리면 되는데 포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마음에는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리라 라고 하는 죄악된 자기 주장의 의지가, 다시 말해서 죄악된 본성이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능함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안간힘을 쓰러 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걱정만 점점 쌓여가는 것입니다. 이 걱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26절과 28절과 34절을 보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세 구절 모두가 뭐 각자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세 구절 모두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내일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걱정이라는 숙명에서 벗어나는 일은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끌어안고 끙끙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과 부탁조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자 하나님께로 받은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걱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본문에 걱정이라는 말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걱정하라라고 보는가 하면 구하는 것이 걱정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니 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걱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냥 얘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먼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걱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걱정하고 복음 전파를 먼저 걱정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먼저 걱정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먼저 걱정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걱정을 고린도 후서 7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근심에 대한 실체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먹고 마시는 걱정은 세상 근심이고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하고 생명을 태우는 사망의 근심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걱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의 근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걱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걱정에 대해서 우리의 먹고 마시고 입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자나 깨나 항상 먼저 하나님을 걱정하는데 하나님을 먼저 걱정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걱정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걱정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말씀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우선순위로 받으셔야지 하나님과 거래의 조건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걱정하고 먼저 구하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는 이만큼 더 해 주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래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절대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보답인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래의 시각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걱정을 먼저 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은 정말 그에게 많은 것을 주어도 그 많은 것들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수천억이 생겨도 그 수천억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을 걱정하고 먼저 걱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걱정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히 내용이 달라야 할 것입니다. 아니, 달라야만 합니다. 세상이 축하할 만한 일이 그에게 생겨도 혹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다면 안타깝고 슬퍼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반대로 가슴 찢어지는 일이 생겨도 슬퍼할지언정 절망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를 연단케 하실 일이기 때문이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먼저 걱정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관심과 걱정을 받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날로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